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5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7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안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함께 있습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가 지어진 연대가 대략 다윗 시대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역대상 16장에도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 시대였는데 그런 걸 봐서는 아마 다윗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미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월을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사람으로부터 점점점 잊혀집니다. 그게 참 서럽고 이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별로 없는데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군에 있었을 때 제 평생에 처음으로 입원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일찍 사령을 쓰고 있었었는데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오른쪽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게 맹장염이라고, 충수염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수술 준비를 하면서 뭐 검사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로결석이라고, 수술 안 해야 된다고. 하마터면 그냥 배를 갈릴 뻔했어요. 그래서 하도 시골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하루 정도 병원에 누워 있었었는데 새벽에 실려와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분들한테도 알리고 그랬는데 점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 군대, 그 혼자 누워 있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오후가 되도록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내가 나를 잊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군대에서도 뭐 부대에서도 간부들도 아무도 안 찾아오고, 물론 나중에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퇴근하고도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아마 잊혀지는 고통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얼마나 기억하시냐? 1000년이 지나도록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의 개념에서의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억하심입니다. 그걸 이제 좀 이해시켜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05편의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을 읽을 때는 옆에 있는 인접 시편과 같이 읽어야 더 큰 풍성한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과 옆에 있는 시편 106편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이 두 시편은 쌍둥이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역사에 관련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시편 105편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종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얘기를 하고 있고, 시편 106편은 그 이후의 역사부터,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은 시편 105편은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시편 106편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5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 쓰였는데 105, 106편과 같이 연관지어서 이 시편에 지금 위치해 놓은 그 시기,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정경적 문맥이다, 정경적 배경이다 그러는데, 이 시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었던 시기 자체는 다윗 시대가 아니라 포로 후기입니다. 포로 후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시편에 아주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보면 이렇게 가운데 뭐 이렇게 내용물이 있고 빵을 위아래로 이렇게 덮잖아요. 그렇죠? 그 덮는 그 빵 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105편이라고 하는 샌드위치의 위에 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밑에 빵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습니다. 시편 10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6편의 위에 빵 부분, 덮는 빵 부분 106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기억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06편의 이제 샌드위치 아랫부분에 해당됩니다. 106편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가 똑같죠? 그렇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게 뭐냐?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해 내주신 그 이유, 그 동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천년이 지나서도 계속 2000년이 지나서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은 꼭 시편 105편과 106편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 내시죠. 구원해 내시는데 그 근거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이 막 고통스럽다고 기도했기 뭐 그걸 들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근거,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었고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려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버리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핵심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모아소서 기억하소서. 단순히 기억이 아니에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언약이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던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 이야기를 왜 105, 106편이 하고 있느냐? 제가 105, 106편의 정경적 문맥이 언제라고 그랬죠? 그 시기가? 쓰여진 시기는 다윗 시대였지만 정경적 문맥, 그 정경적 배경은 포로 후기라고 그랬습니다. 105, 106편을 읽을 때는 포로 후기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기도하는데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들도 똑같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속성을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언약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제한하시는 분이시고 자기가 세운 언약에 종속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약 맺고. 사실은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계약이고 약속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에 내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뭐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면 계속 조르죠. 네. 제 아들도 그 고등학교가 되는 해의 생일 때 이제 셀폰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생일이었어요. 사줬어요. 근데 생일이 되기 전부터 그냥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빠 사준다고 약속했죠. 잊으시면 안 돼요. 다가오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아, 내가 왜 약속을 했는지. 제가 안 사줘도 돼요. 약속을 안 해도 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묶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체결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되어 버리신 거예요. 종속시켜 버리신 거예요.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언약에 제한시키시고 종속시키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실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성경 말씀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이면은 옛 언약, 신약이면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버리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조상들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냐,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저만 하시나요? 저만 하나요? 그런 질문 합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또 다른 구원의 섭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높으신,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자들 다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말하냐면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더 큰 하나님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종속시켜버리시고 제한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 종속시키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부터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대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과 번역서, 영어, 영문 뭐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의 말씀과 주의 모든 이름 사이에 히브리어로 와우, 엔드, 그리고가 빠져있다.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주의 말씀과 주의 모든 이름을 높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분명히 와우가 없어요. 우리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존재 자체예요. 자기 존재. 그렇죠? 여러분 많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의 존재보다 높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종속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토론토 블레싱 집회 그런 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 집회 영상을 보게 되면 집회 중에 막 기어다니면서 동물 소리를 막 냅니다. 보셨나요? 그게 성령의 임재의 어떤 그 현상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기어다니면서 동물소리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더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 138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 계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은 맞지만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종속시켰다는 말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속한 그 타드 멘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삼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집회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어떤 남성분이 있었는데 집회 중에 말씀 전하다가 발로 빵 차는 거예요. 뒤로 넘어갔어요. 왜 차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당신을 발로 차서 벌을 내리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바로 즉시 발로 뻥 차서 뒤로 넘어가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한테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알려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인격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 비밀을 보장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죄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것의 그 은혜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3절까지를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억을 지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한시켜버리셨습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왜요?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그 언약 속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 속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자,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제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한시켜야 돼요. 언약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거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된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어떤 진리를 분별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잘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래서 너희도 말씀에 거하라든지 아니면 이단을 분별하라든지 아니면 진리를 분별하라든지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가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계속 막 이어지고 있는 사실 전체적인 그 문맥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싸우는데 우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함이라라고 하는 문맥을 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에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드러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순종하라. 말씀 안에 순종하라. 말씀 안에 너희 자신들을 제한하라. 너희 삶을 제한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 우리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 언약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나 자신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이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난 거짓말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 파이퍼가 쓴 그 This Momentary Marriag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은 이 일시적인 결혼, 이 덧없는 결혼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한국말로는 결혼신학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존 파이퍼가 주장하는 결혼에 대해서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주된 의미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 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게 결혼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언약을 지키느냐? 그 결혼의 언약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의 언약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핵심이 언약이에요. 언약.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그 우리의 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들을 언약 안에 제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사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목사님, 아유, 네?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돈과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언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그 언약을 지키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언약에 제한시키므로 말미암아 구원시켰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들을 언약에 제한시키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좀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모든 것은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로우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왜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년이 지나더라도, 2000년이 지나더라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고 이미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언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며 자기 자신을 그 언약에 종속시키시고 제한시키셨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언약 안에 우리 자신들을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약 안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